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5일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일본이 북한의 정당 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털고 이미 해결된 납북자 문제를 장애물로 삼지 않으면 양국이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상황을 대담하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13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교도통신은 정보소식통 한 명을 인용해서 김여정 부부장의 이런 성명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해당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북한 납치 피해자 구출지사 모임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하나미즈 히데요 지사 모임 회장 대행은 납북자 조기 구출을 위한 외교 협의와 함께 이 문제 해결 없이는 국교 정상화나 경제적 지원 금지를 촉구하는 요망서를 하야시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0일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후지TV는 14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오는 3월 20일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이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일본과 한국 당국자는 아직 어떤 것도 계획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모시마사 관방장관은 일본과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강제 출국 조치를 18개월 연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성명에서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공격과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 이후 가자 지구 내 인도주의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분쟁과 현지 인도주의 요구를 감안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특정 팔레스타인인들의 출국을 연기하는 각서에 서명했다며 이번 조치는 그들에게 임시 피난처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이들은 제외되며 자발적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이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4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준비 중이던 미사일을 미국에 선제 타격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14일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13일 오후 2시 35분경 홍해의 선박들을 향해 발사 준비를 마친 후티 반군 통제지역 내 이동식 대함 순항미사일 한 발에 자위적 차원의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오후 9시 20분경 후티 지역에서 아덴만 쪽으로 대함 순항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고 미 해군 함정들이 미사일을 추적했지만 어떠한 선박 인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 않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고 미 해군 함정과 상선들에게 안전한 국제 수역을 만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민간인 대피가 이루어지는 대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4일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울 것이며 여기에는 민간인들이 교전 지역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라파에 대한 강력한 행동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의 공격 시점이나 민간인 대피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금요일 B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북한의 대외관영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또 다른 당국자도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은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삼가고 외교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 기온 크게 떨어집니다.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14일 신형 지상대 해상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해 북방 한계선을 무시하며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이른바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 해상 미사일 바다수리 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발사된 미사일이 23분 20여 초간 비행해 목표선을 명중 타격했고 검수 사격 시험 결과에 김 위원장이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4일 오전 9시께 강원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다수리 6형의 사거리는 비행시간을 고려할 때 약 200km로 추정됩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바다수리 6형 발사 사진을 보면 해당 미사일은 옛 소련의 아음속 순항미사일 우란을 모델로 삼은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보입니다. 바다수리 6형과 이를 발사하는 데 사용된 이동식 발사대는 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등장한 것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공개한 대한미사일은 과거의 열병식 때 그 외형이 공개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다수리 6형은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 해군 함정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정우 사무국장은 아음속 미사일인 바다수리 6은 레이더로 표적을 추적하다가 아군 함정이 레이더 재밍을 하면 적외선 광학 시커로 표적을 찾아가는 다중모드 탐색기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레이더가 재밍되더라도 광학 탐색기로 함정을 조준해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다중 탐색기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능력이 좀 늘어날수록 북한의 신형 대함미사일에 맞춘 방어태세들을 서북도에서 인접해서 활동하는 해군 함정에도 다 탑재를 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바다수리 6형이 미군 항공모함을 비롯한 한미 해군 전력에 대한 봉쇄, 차단, 대응이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 박사는 비행거리로 볼 때 해안뿐만 아니라 내륙에도 배치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전 식별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해상 타격 이외에 지상에 대한 타격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바다수리 6형이 2017년 KN-19로 알려진 지대함 미사일을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검수사격, 즉 양산과 실전 배치 수준으로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200km인 KN-19는 탐지와 요격을 어렵게 하기 위해 발사 뒤 종말 단계에서 고도 50m 이하로 비행하는 시스키밍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를 하면서 이제는 해상 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 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 한계선을 고수하며 제3국의 어선과 선박 단속, 해상 순찰 등을 구실로 전투 함선들을 북한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땐 주권 침해로 무력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공보실장은 김 위원장이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NLL 수호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이며 우리 군은 대비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언급한 해상 국경선이라는 표현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다. 북한은 과거 남북한 간 해상 경계와 관련해 그 용도에 따라 해상 경계선, 해상 분계선, 해상 경비 개선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북한의 국경선 언급은 올 들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교정국 관계로 규정한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홍민 박사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거놓은 NLL에 대해 반발은 했지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북한이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아예 이제 헌법을 통해서 국경선을 명확히 해상과 지상에 함으로써 국가 대 국가 그리고 영토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이제 북한의 지금 행보거든요.
김 위원장이 말한 국경선이 북한이 과거 서해 NLL을 무시하면서 꺼내들었던 서해 해상 경계선이나 서해 경비계선 등과 일치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을 말한 만큼 국경선도 NLL처럼 연평도와 백령도의 북쪽에 그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경비계선 등이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 수역에선 NLL보다 남쪽으로 크게 내려와 있는 만큼 해당 수역에선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선을 그으려 하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양옥 박사입니다.
천안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에게 피해가 적은 방식의 공격을 북한은 이미 성공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의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중요 군수공장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현지 지도 장소와 일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사진을 보면 포탄 공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러 탄도미사일 협력이 한국과 일본에도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지적에도 도움이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14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Then I totally agree. Any relationship that we're seeing, you know, with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s very concerning.
젠킨스 차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오커스 이행과 21세기 국제안보와 군비통제 도전과제 청문회에서 북러 탄도미사일 협력이 한국과 일본에도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조 윌슨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이미 우리는 지난달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파트너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다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에 대한 협력 등 많은 부분이 다자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역내 파트너들, 주요 7개국 G7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7은 미국과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7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2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명단에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수품 운송에 관여한 선박과 선박회사, 관리인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3월과 7월, 8월, 9월에 걸쳐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된 단체와 개인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북한과 러시아 간 이러한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북러 무기 거래 등 다양한 도전에 미국 혼자서 대응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hen we talk about North Korea, when we talk about DPRK, I mean Russia and Iran, the ways which we can combat is by working with countries.
젠킨스 차관은 북한 문제, 러시아와 이란 간 관계에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재 측면에서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억제하고 거부하고 차단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러시아가 기술을 이전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알 수 없다고 답했고 북한 미사일 발사가 왜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북한이 미국의 인도주의 지원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Focusing a lot on both Japan and South Korea, a lot because of the North Korean threat, but also because we want to strengthen our relationship with them. So you know we've had the Washington
젠킨스 차관은 우리는 일본과 한국에 초점을 많이 맞춰왔다며 북한 위협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의 워싱턴 선언, 확장 억제 대화, 한반도 잠수함 전개 등 영내에서 많은 일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미국이 현재 분명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타이완 압박,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후티의 상선 공격, 러시아, 북한, 이란의 협력 심화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다수의 의원들도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 의원은 악의 축인 전범 푸틴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협력으로 전범 푸틴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향해 북한 미사일을 무차별 발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With the axis of evil, war criminal Putin and North Korea have just had unprecedented ballistic missile cooperation.
윌슨 의원은 그러면서 북러 무기 거래가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도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난 두 나라 간 탄도미사일 협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 deeply concerned with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e North Korea and Russia relationship, and the Russians and North Koreans have entered.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세계 안보에 대한 도전을 열거하면서 러시아가 현재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들여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또 북한이 UN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확대에 우려를 나타내며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2주년을 맞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과로 미한일 협력 심화, 또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촉구 등을 꼽았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밀 도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14일 국무부 외신 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우리는 증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연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국가와 함께 우리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concerned about what appears to be a growing alignment between the DPRK and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어떤 종류의 침략이나 도발도 억제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도슨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을 맞아 미국이 인도태평양, 구체적으로 동아태 지역에서 이룬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강화하고 중국, 북한, 미얀마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So first, under the free and open line of effort, we've strengthened global democratic renewal through the Summit for Democracy.
이어 2023년에 자유와 개방에 초점을 둔 몇몇 논의를 개시했다며 장애인 권리에 관한 미국 아세안 대화와 성평등에 관한 호주 미국 전략 대화, 미한 공공 외교 대화, 여성 경제 역량 강화에 관한 미한일 3국 회의 등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내와 역외 나라와의 연대를 재확인하고 강화했다면서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해 안보와 경제,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미한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돼 기뻤다고 도슨 부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We have reaffirmed and strengthened our connections both within and beyond the region. We were thrilled.
바이든 행정부는 2년 전인 2022년 2월 11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비핵화 목표와 북한 인권 개선,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9일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 설명 자료를 통해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인태 지역에 대한 공동 비전을 진전시키는 데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난 2년간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우리의 성과는 미국의 리더십뿐 아니라 지정학적인 도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도전에 대처하고 공동의 비전을 수호하기 위한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 우방국들과의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점증하는 북한의 도전과 관련해선 우리는 일본 및 한국과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3국 훈련을 통해 호주와 일본 간의 협력을 통합했다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긍정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역내 역량 강화, 공동 번영, 지속적인 진전을 위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14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삼가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이런 동향들을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의 최선의 관여와 침략 억제 방법, 북한의 지속적이고 위험한 도발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 방안에 대해 한국, 일본,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전 9시쯤 원산 동북방해상에서 미상의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며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 들어 다섯 번째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 3-30일 여러 발을 발사했고 28일에는 함경남도 심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 3-30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서해상으로 기존의 화상 두 형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시험과 신형 반항공, 즉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양국 국방부로 주간 부서가 바뀐 미한 핵협의 그룹이 여전히 관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맹 안보와 확장 억제력 강화를 성과로 제시하며 핵협의 그룹 활동에 대한 자부심도 나타났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14일 미국과 한국의 국가안보팀이 주관하던 미한 핵협의 그룹 NCG를 앞으로 국방부가 주도하기로 한 데 대해 국가안보회의 NSC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NCG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first of all, the NSC remains fundamentally engaged in the NCG and this is an interagency process.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것은 부처 간 프로세스라며 이같이 밝히고 우리 국방부와 국무부, NSC, 정보당국이 참여하고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NCG가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두 정상이 지시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는 우리 모두의 높은 우선순위로 남아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is was directed by our two presidents out of the summit here in Washington. The Washington Declaration, it remains a high priority.
그러면서 우리는 NCG 활동이 미한 동맹의 안보와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그 임무에 자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NCG 공동대표인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와 조창래 한국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12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협의를 갖고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에 합의된 문서에는 특히 NCG를 미한 양국의 NSC에서 국방부 주도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설립 배경과 구성, 참여, 기능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회의부터 양국 국방부 주도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CG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 결과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양국 공동의 핵과 전략 기획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미한 양자간 협의체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와 12월 미국에서 열린 2차 회의는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커트 캠벨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과 김태효 한국국가안보실 1차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6월 3차 회의에는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인 나랑 수석부장보와 조창래 정책실장이 대표로 서며 핵무기 운용계획 작성 등을 통해 증강된 확장 억제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불법 금융활동에 가상자산을 악용하고 있다고 미 재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돈세탁의 믹싱 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주은 기자입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14일 미 금융시스템에 대한 진화하는 위협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을 거론했습니다. 넬슨 차관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 핀셋 및 테러 금융정보실 감독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재무부는 모든 불법 금융활동에 가상자산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테러 금융정보실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 금융 위험을 평가하고 있다며 최근에 발표된 위험평가에는 랜섬웨어 사이버 범죄자와 북한 사이버 행위자, 사기꾼 테러 단체, 기타 불법 행위자 등 다양한 위협 행위자들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악용하는지 자세히 설명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재무부는 지난해 4월 처음으로 발간한 탈중앙화 금융, DeFi 관련 불법 금융 위험 평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불법 자금 세탁에 탈중앙화 금융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와 이를 위한 랜섬웨어 공격, 악성 코드 유포 등 불법 활동에 깊이 연루돼 있으며 가상자산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고도로 숙련된 정보기술 노동자 수천 명을 전 세계에 파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DeFi로 불리는 탈중앙화 금융은 기존 금융산업과 달리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거래소와 중개인의 개입 없이 컴퓨터 코드만으로 통제되는 각종 금융거래를 뜻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생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안드레아 가키 재무부 핀센 담당 국장은 북한 같은 나라들이 암호화폐 돈 세탁에 믹싱 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믹싱은 암호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에 따라 북한 해커들은 이런 믹싱 기술을 제공하는 믹서 업체를 통해 해킹 자금을 세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키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 CBC 믹싱은 불법 행위자들이 자금의 이동이나 출처를 숨김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도구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핀센은 이런 CBC 믹싱을 자금 세탁 우려가 있는 주요 거래 유형으로 규정하고 금융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만들었다며 이런 조치는 특히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와 정교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CBC 믹싱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8월 북한의 해킹 자금을 세탁한 믹서 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또 다른 가상화폐 믹서 업체 신바드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토네이도 캐시와 신바드는 모두 북한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가 훔친 암호화폐를 세탁한 업체로 지목됐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는 총 11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암호화폐를 훔쳐 토네이도 캐시와 신바드를 통해 세탁했습니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으로 지난 2019년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심 우방국인 쿠바와 전격적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반미연대를 골자로 한 북한의 신냉전 외교 전략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쿠바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15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에서 유일한 미 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 대중남미 외교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기도 했고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한국이 수교하지 않은 나라는 시리아가 유일합니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돼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반면 쿠바는 북한과는 1960년 8월 수교해 올해로 64주년을 맞았습니다. 쿠바와 북한은 냉전 시기 수십 년에 걸쳐 반미와 사회주의를 매개로 긴밀히 교류해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국가였던 사회주의권에 대한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이번 수교는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특히 쿠바가 그동안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린 점을 거론하며 이번 수교로 북한으로선 상당한 정치적,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1986년 3월 당시 피델 카스트로 쿠바 지도자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이 맺은 친선 협조에 관한 조약엔 두 나라는 형제적 연대성의 관계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징성이 큰 그런 동맹국 수준에 준하는 그런 국가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간 한국이 뭐 쿠바와 수교를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때마다 북한이 거의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죠.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결국은 한국과의 이런 수교를 했다라는 것은 엄청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쿠바는 190여 개 국가 수교를 하고 있고 100개가 넘는 나라가 수도 하바나에 대사관을 운영할 정도로 중남미 거점국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쿠바가 비동맹 운영과 제3세계 외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쿠바와 수교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쿠바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국과 수교에 소극적이었지만 국익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 등을 꾸준히 검토해왔고 한국 측과의 치열한 물밑 접촉 끝에 인식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교 협의는 발표 직전인 지난 설 연휴 기간에 급진전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선 양국 외교장관이 비공개로 회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반미연대를 골자로 한 북한의 신냉전 외교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원래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53개 제외 공간을 두고 있었거든요. 현재 44개예요. 그러니까 9개가 줄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핵심 거점인 쿠바까지 한국과의 수교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 신냉전 외교에 큰 상처다. 그런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15일 한국과 쿠바 수교 관련 소식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한국과 쿠바 수교 당일인 14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한 주재 외교단 성원들을 위한 경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경축연회 사진을 보면 새로 부임한 에두아르도 루이스 코레아 가르시아 북한 주재 쿠바 대사도 이 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게 쿠바의 한국과의 수교 명분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국가 관계로 한국과 건수로 독립된 나라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도 국익에 따라 한국과 관계를 맺고 수교를 해서 한반도 정세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 그런 식으로 북한의 양해를 구했을 수도 있겠죠.
북한이 상당한 충격 속에서 쿠바를 향해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격한 반응은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맺었다고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갑자기 소원하게 만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현정입니다. 김환영입니다.
유엔이 한국과 쿠바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렉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14일 정오 브리핑에서 양국 수교 관련 논평 요청에 일반적으로 국가들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 우리에게 통보된다며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국가가 양자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과 쿠바는 14일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발표하면서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중 남미 외교관계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쿠바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수교 사실을 밝혔습니다. 쿠바 외무부는 2024년 2월 14일 쿠바와 한국 간의 외교 및 영사관계가 뉴욕 주재 양국 유엔 대표부의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수립됐다며 양국의 공식 관계 수립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1961년 4월 18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명시된 정신과 규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로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한편 쿠바는 북한과 1960년 수교했고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쿠바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데 대해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정부 관리는 14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한국이 그들의 양자적 관여에 관해 말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들은 자국 외교관계의 성격을 결정할 주권적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자국 외교관계의 성격을 결정할 한국의 주권적 권리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쿠바가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 간 외교공안 교환을 통해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바의 외교관계 수립은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냉전 시기인 1961년 쿠바와 단교했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복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쿠바를 방문하고 미국인의 쿠바 여행을 허용하는 등 제재 완화를 추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쿠바 방문을 다시 금지하는 등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고 방문을 허용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제재를 일부 완화했지만 경제 및 금융 금수 조치는 유지되는 등 양국 관계는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의 단체 관광객을 보낸 가운데 북한 여행이 자칫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 유엔 대북 제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여행자 보험 제공과 달러 사용 등이 제재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브루크와 가수이사 전 유엔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위원인 북한 관광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후르카와 전 위원이 13일 최근 러시아 관광객들의 북한 여행과 관련해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하지만 러북 관광 활동과 관련한 금융 서비스 제공은 관련 안보리 결의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르카와 전 위원인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보험 및 기타 형태의 모든 금융 지원 제공은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관광은 서비스 무역에 포함된다며 이에 따라 여행자 보험 등 보험 제공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르카와 전 위원은 또한 북한 내 허용된 러시아 은행 계좌의 사용 목적이 안보리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6년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은행 계좌, 청진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 계좌, 2017년 러시아 개발 및 대외경제거래은행 등 세 곳의 금융거래를 제재 면제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이 세 개의 은행 계좌는 관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 계좌를 관광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외교 대리인은 수임국에서 개인적,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비엔나 협약 제42조에 대한 위반이 된다고 후르카와 전 위원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달러화가 러브 관광 활동을 위해 사용될 경우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국제법과 미국의 국내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관광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고 후르카와 전 위원은 말했습니다. 엘레스테어 모건 전 유엔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정관도 4년 만에 재개된 북한 관광 자체는 제재 위반이 아니지만 관광 중에 의도치 않게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지내기도 한 모건 전 조정관은 관광객이 북한의 예술품 등 제재 대상 물품을 구매해 휴대 수화말로 반입하면 제재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과 2017년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대북 결의를 통해 무기와 석유, 석탄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는 북한 예술품의 수출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모건 전 조정관은 최근 재개된 러시아 관광객의 북한 여행을 계기로 북한이 국경을 개방해 운송과 인적 교류가 재개됨에 따라 북한의 제재 회피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알렉세이 스타리치코프 연해주 국제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차 러시아 관광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북한 방문은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난 2020년 1월 말 이후 4년여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13일 북한의 2차 단체 관광객이 다음 달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또 3차 단체 관광객이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인권단체 대표가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세계 안보와도 직결된 국제적인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는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가 이달 26일 시작되는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대표는 의견서에서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안보리가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을 보호할 책임을 강조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국제사회의 보호 책임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고서 권고사항 중 서울 유엔사무소 설립 외에는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으로 식량권 침해와 해외 노동자의 강제 노동을 꼽았습니다. 박 대표는 식량권 침해는 대량 학살의 한 형태라며 COI 보고서는 심각한 기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개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2014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정권과 관련 가해자들을 ICC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은 국제규약 가입 당사국이면서 국제규약이 제시하는 내용을 모두 위반하고 있으며 2019년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에서 정치범의 존재와 송환 탈북자들에 대한 불법적 처벌 등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부정했다면서 국제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 북한에 다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엔 난민기구에 권고해야 하며 특히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 정부의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세계인권선언이 나온 지 75년이 지났지만 북한 주민들은 인권선언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조항들에 대해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을 포함한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만 북한 주민들의 현대판 노예제를 끝낼 수 있다면서 이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와도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와인 메이커로 나파밸리의 명성만큼이나 이곳에서 와인 메이커로 유명세를 펼치고 있는 그녀는 미국 유학생활 중 우연히 접한 와인의 매력에 푹 빠져 아예 와인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또 성악가로 올해로 음악회를 이끌어온 지가 20년째 모금한 돈은 전액 탈북자 지원단체에 보내 탈북자들의 구출과 정착을 돕는 일에 쓰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미국 땅에 정착한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이야기로 꾸며지는 자유를 찾아서
아코디언은 우리 부모님들이 북한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부모님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계속
또 이어지는 미국 대학 탐방 이야기. 미국에는 2년제 대학을 포함해서 4천 개가 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들로 채워질 이 이야기들은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상청재궁 자세한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북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는 맑겠습니다. 평양 최저 영하 7도에서 최고 6도, 신의주 영하 6도에서 4도, 황해 남북도는 맑은 가운데 용해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개성 영하 5도에서 6도, 사리원 영하 6도에서 6도, 자강도 맑은 가운데 중강 영하 15도에서 4도, 강계 영하 14도에서 4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맑겠습니다. 원산 영하 6도에서 5도, 평강 영하 8도에서 3도, 함경남도 맑고 함경북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선봉만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함흥 영하 8도에서 5도, 청진 영하 6도에서 3도, 양강도 맑은 가운데 해산 영하 19도에서 1도, 삼지연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대체로 구름 많고 물결은 1에서 2m, 서해 맑은 가운데 물결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2월 16일 금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가 여러 차례 밝혔듯이 저널리즘, 언론 활동은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아제르바이잔에서 체포된 언론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제르바이잔 당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지난 2023년 11월 독립적인 언론인 압자스 미디어 지도부 체포를 시작으로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왔습니다. 11월에 처음 구금된 사람은 압자스 미디어 울비 하산리의 이사였습니다. 이어 수석 편집장 세빈즈 바지프지지, 부국장 마하마드 케칼로프, 그리고 기자 나르기즈 압살라모바도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모두 압자스 미디어가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도로 인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장기간의 미결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독립온라인 TV 채널, 카날 13의 설립자이자 방송사회자인 루파트 무라들리인 아지즈 오르호프도 체포됐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당국의 탄압은 기자들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경제학자이자 야당 인사인 아제르바이잔 민주복지당의 구바드 이바두글루 위원장도 7월에 체포됐고 저명한 야당 지도자이자 평론가인 토피그 야구블루는 12월 중순에 구금됐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언론인과 시민사회활동가, 야당 인사들이 구금되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지난 한 달 동안 12명 이상이 구금됐다며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과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신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5일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일본이 북한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두는 악습을 털고 이미 해결된 납북자 문제를 장애물로 삼지 않으면 양국이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상황을 대담하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3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정부 소식통 한 명을 인용해서 김여정 부부장의 이런 성명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해당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야시 오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북한 납치 피해자 구출지사 모임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하나미즈 히데요 지사 모임 회장 대행은 납북자 조기 구출을 위한 외교 협의와 함께 이 문제 해결 없이는 국교 정상화나 경제적 지원 금지를 촉구하는 요망서를 하야시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0일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후지TV는 1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오는 3월 20일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이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일본과 한국 당국자는 아직 어떤 것도 계획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일본과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강제 출국 조치를 18개월 연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14일 성명에서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공격과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 이후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분쟁과 현지 인도주의 요구를 감안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특정 팔레스타인인들의 출국을 연기하는 각서에 서명했다며 이번 조치는 그들에게 임시 피난처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이들은 제외되며 자발적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이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4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발표에서 개전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 인수가 2만 8,600여 명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발사하려던 미사일을 미국이 선제 타격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14일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13일 오후 2시 35분경 홍해 선박들을 향해 발사 준비를 마친 후티 반군 통제 지역 내 이동식 대함 순항 미사일 한 발에 자위적 차원의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오후 9시 20분경 후티 지역에서 아덴만 쪽으로 대함 순항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고 미 해군 함정들이 이 미사일을 추적했지만 어떠한 선박 인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 않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고 미 해군 함정과 상선들에게 안전한 국제 수역을 만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이 이루어지고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위협해왔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민간인 대피가 이루어지는 대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4일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울 것이며 여기에는 민간인들이 교전 지역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라파에 대한 강력한 행동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군의 공격 시점이나 민간인 대피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